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7장입니다. 이사야서 7장 1절로 9절 말씀. 이사야서 7장 1절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시야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이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라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이 흔들린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압은 윗모 수도 끝 색타자의 밭 큰 길에 나아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의신과 아람과 르말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굴턱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르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느니라. 그 뒤에까지 읽죠.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넌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아멘. 예, 오늘은 영혼에 스며드는 실패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학습을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책을 읽던가 강의를 듣던가 이건 학습을 통해 배우는 것이고요. 사람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두 번째 방법은 성찰입니다.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거죠. 다른 사람은 명상을 하건 숙고를 하건 자기가 주체적으로 생각해서 뭔가를 깨닫는 것, 성찰의 과정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세 번째 방법은 경험입니다. 무엇인가를 직접 겪어보는 거죠. 그렇죠? 사람이 무엇인가를 배울 땐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배웁니다. 어떤 배움이 가장 마음에 깊이 들어오겠습니까? 세 번째, 경험이 마음에 가장 깊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책으로 본 것보다 어떤 생각을 떠올렸던 것보다 내가 그걸 겪었다라고 하면요, 그건 굉장히 강하게 깊이 들어옵니다. 이게 경험의 가르침, 경험을 통한 배움의 장점입니다. 마음에 깊이 들어온다는 것. 근데 경험을 통한 배움의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경험을 통한 배움은 사실 보편적인 배움이 아니라 한 상황에 사는 지역적인 배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원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 이런 상황에 이런 흐름에선 그렇다라고 하는 상황을 배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죠. 뭐죠? 내가 경험으로 배우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객관화시켜버릴 때죠. 내가 경험을 통해서 뭘 배웠는데 아 이렇구나, 언제든지 이렇구나, 어느 때든지 이렇구나 라고 객관화시켜버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쵸? 여기서 성공을 했을 때도 성공의 경험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사람이 긍정적인 경험, 굉장히 좋은 성공을 경험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은 어떤 태도를 취하겠습니까? 야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 왜 못해, 왜 안 돼 라는 얘기들을 하겠죠. 그쵸? 우리가 갖고 있는 세대 갈등의 근본에 그런 게 있죠. 윗세대는 아랫세대에게 야 우린 말이야 이렇게 열심히 했어 라고 자기 경험을 근거로 얘기합니다. 그럼 아랫세대는 윗세대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니는 화랑해 그랬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경험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윗세대들은 자꾸 자기 경험을 보편화한다라고 아랫세대는 생각하는 거죠. 왜요? 경험의 경우가 다른데, 경험의 정황이 다른데. 우리들은 너희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공부했어도 너희들이란 표현이 맞진 않지만 하여튼 그때는 대학만 나오면 취업이 다 됐었잖아. 우리는 얼마나 대학 가서 열심히 하는 줄 알아? 당신들이 대학 때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어? 아니잖아. 그런데 좋은 회사 갔잖아. 근데 좋은 회사에서 정리하고 있었어? 아니잖아. 계속 직원 늘렸잖아. 그러니까 승진 기회도 더 많았었고 우리랑 완전 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얼마 전까지 멘토 신드롬이라고 부를 것만큼 위로의 책들이 많이 유행하다가 지금 굉장히 많이 사라졌죠. 그쵸? 아프니까 청중이다 그분도 신작을 내셨는데 이제는 거의 안 팔린다고 하는데 뭐 그분 책이 좋고 나쁘고 떠나서 뭐예요? 이제는 정황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본인 입장에서는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지금 상황에서는 모르는 얘기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긍정적인 경험에 있어서도 자기가 그 경험을 너무 일반화해버리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자만해지기 쉽다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우물의 개구리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부정적인 경험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부정적인 경험을 일반화하는 사람. 부정적인 경험을 일반화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했던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거기에는 사실 아무런 가능성도 없다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영혼으로 스며드는 실패입니다. 영혼으로 스며드는 실패라고 하니까 너무 거국적인지 모르겠는데 좀 좁혀보죠. 여러분, 이건 영어 공부에도 등장합니다. 인생이 어느 기간에 내가 고등학교 때건 대학 때건 야 내가 영혼 한번 해결하고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이 기간에 열심히 해서 그걸 해결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열심히 해서 도전을 했어요. 근데 내가 6개월 동안 학원을 열심히 다녀봤는데 자기 기대만큼 안 됐어요. 그럼 사람이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 아십니까? 아, 난 영어머리는 없나 보다, 이런 식의 결론을 내려요. 그렇죠? 그럼 그게 영어로 쓰미는 거예요. 왜요? 본인이 난 영어는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언어적 감각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없을까요? 아니죠. 그때 잘 안 맞는 영어 학원을 다녔을 수도 있어요. 학원을 열심히 다녔지만 공부법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했어야 될 수도 있어요. 원래 영어는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건데 6개월 하면은 이 정도는 되겠지라고 지나치게 기대치를 높게 잡았던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더 했으면 됐을 일을 가지고 방법을 바꿨으면 됐을 수도 있는데 거기서 어느 지점에서 아, 나는 영어는 아닌가 보다라고 영혼에 스며드는 실패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의 경험을 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자신감 넘치게 내가 수학을 어디서부터 모르는지 보자라고 해서 초등학교 6학년 수학부터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했으면 처음부터 다시 해보지 라는 생각으로. 할 수 있지. 내가 이제까지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초, 유, 중, 1, 중, 2, 중, 3 공부를 쭉쭉 해갔어요.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고1 것까지 끝내고 고2 것까지 좀 봤어요. 성적이 하나도 안 오르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난 수학은 아니구나. 근데 그게 깨달음이었을까요? 아니죠. 저한테 어떤 수학적 뇌가 제거되어 있나요? 아니죠. 그냥 영혼에 스며드는 실패를 경험한 거죠. 연애도 그럽니다. 이 남자랑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겠지? 이 남자랑 행복하겠지라고 했는데 그 연애가 실패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떤 결론을 내리죠? 그 남자와 아니었다라고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아, 사랑은 없나 보다. 연애는 다 이 모양인가 보다. 라고 결론을 내리죠. 사회적 태도도 마찬가지죠. 뭔가 내가 입사를 하기 위해서, 내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아니 조금 더 거국적으로 얘기하면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세상이 어떻건 난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살아보겠다고 나름대로 열심히 일정 기간을 노력해요. 그게 취업 준비 기간이었을 수도 있고요. 회사에 초년생일 때도 있어요. 그러다가 회사에서 나가게 되거나 취업에 실패하거나 하면 아, 이 사회는 의미 있게 살려고 하면 안 돼 라는 결론을 내버리죠. 영혼에 스며드는 실패. 오늘은 신앙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신앙에도 영혼에 스며드는 실패가 있어요. 교회를 대충 다니던 친구가 한 시즌에 결정을 한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깊게 만나야겠다. 신앙생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에 계획을 세워봅니다. 이 정도 기도하고 이 정도 성경 읽고 이 정도 교회 생활을 하면 뭔가 되지 않을까라고 플래닝을 하는 거죠. 한 6개월 정도 예배 내가 100% 출석하고 내가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고 큐티도 해보고 이렇게 성경도 한번 읽어보겠다. 이렇게 하면 뭔가 달라지겠지라고 하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걸 해봤습니다. 근데 큰 변화가 없어요, 자기에게. 그럼 이제 어떤 결론을 내리죠? 신이 없던가? 신은 나에게 관심이 없던가? 그러면 급격하게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잃어버리고 혹은 아, 내가 청년 때 되게 뜨거운 은혜를 경험을 했어요.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의 붙잡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나아갔는데 세상에 가서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걸 경험했어요. 혹은 자기 인생이 너무 어려운 일을 사는 게 매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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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구했는데 그게 자기가 원하는 데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신앙의 기대치가 있었고 이렇게 하면 그 기대치가 이루어지겠지라고 생각하고 달렸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지점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내가 좀 다른 방식으로 해봐야 되지 않을까나? 내 가운데 하나님과 이 정도 나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나한테 좀 더 시간이 필요했다던가 그럼 내가 생각하는 방식과 좀 다른 하나님을 내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보다, 아, 이게 가짜이던가? 이건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던가? 라는 결론을 내릴 때가 많죠. 그게 영혼에 스며드는 실패입니다. 영혼에 스며드는 실패를 경험한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요. 이들은 선지자 노릇합니다. 다른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친구에게, 야, 나도 청년 때 나도 은혜 받고 그렇게 해봤어. 근데 사회 나오면 안 돼. 이제 기도생활 시작하고 말씀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야, 나도 그거 해봤는데 그거 해도 별거 없어. 선지자 노릇하기 시작해.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연애 실패 한 두 번 해보고는 후배들 보면서, 인생 후배들 보면서, 야, 연애 별거 없어. 사랑 그런 거 아니야. 뭐 드라마만 봤니? 그런 게 아니야. 사실 연애는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선지자 노릇하기 시작합니다. 사회에서 실패한 사람들은 사회에 아무런 기회가 없다고 얘기하고, 공부에 실패한 사람들은 공부가 안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자기의 실패의 경험을 일반화하기 때문에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전도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 이런 분들 계십니다. 전도하시는 분들. 자기 신앙적 실패를 가지고 전도해요. 영적 후배들에게. 사실 그게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되게 재미있는 상황이고 비극적인 상황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 대한 자각이 없이 자기의 실패를 진리처럼 생각하며 전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혹시 영혼에 스며드는 실패가 있지 않습니까? 2015년 올 한 해를 돌아보실 때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어떤 실패가 여러분들의 영혼에 스며들어서, 아, 이건 안 되는 거구나. 저건 안 되는 거구나. 이건 이거네. 이건 그냥 저거네.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깊이, 영혼까지 스며들어와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혹시 올 한 해 맛보았던 어떤 실패가 그렇게 여러분들의 영혼까지 스며들어왔다면,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그 부분을 조정하셔서 이것이 나에게 한 번의 실패이지 전체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죠. 오늘 아하스가 나옵니다. 아하스와 지금 이사야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읽으신 바와 같이 아하스는 지금 유다의 왕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과 아라비아 두 나라가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해 들어오겠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아하스가 어땠습니까? 성경에 표현되기를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의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더라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한 나라도 당하기가 어려운데 두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백성들이 다 너무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근데 이사야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7장 4절을 보면, 너는 삼가하며 조용하라. 리신과 아말라의 르말레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턱에 불과하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연기나는 부직갱이가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옛날에 아궁이 같은 거 하면요, 막대기 같은 걸 이렇게 쑤셔서 불을 이렇게 다시 일으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연기가 난다는 뜻이 뭐예요? 그 부직갱이가. 불이 좀 붙었다가 꺼졌다는 뜻이죠. 여러분, 살짝 탔다가 꺼진 막대기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고 단단해 보이지만 사실 어때요? 툭 건드리면 톡 부러지죠. 왜요? 속은 탄 거예요. 연기가 난다는 건 이미 한번 탔다는 거예요. 그건요, 건드리면 부러지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라비아랑 이스라엘이 우리를 때리는 몽둥이처럼 보이잖아요. 엄청 단단해 보이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쳐들어와 봐야 툭 부러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이사의 말씀이 아하스에게 축복의 말씀이에요? 저주의 말씀이에요? 축복의 말씀이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는 말씀이에요. 그쵸? 근데 아하스는 어떻게 하죠?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그 말씀을 불편하게 느낍니다. 네가 이걸 믿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구절을 보시면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무슨 뜻이에요? 그 두 부직쟁이인 게 팩트인데 너희가 이걸 믿고 하나님을 따라서 부직쟁이라고 신뢰하면서 싸워나가야 부직쟁이라는 걸 깨달을 거 아니에요. 굳게 믿어야 굳게 설 수 있어요. 근데 아하스는 이 축복의 말씀도 안 믿어요. 그리고 이 축복의 말씀을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왜요? 아하스의 마음 가운데 무슨 계획이 있었냐면요, 뒷부분을 보면 너무 무서워서 아시리아에게 조공을 완전 많이 갖다 바치고는 아라비아의 뒤를 쳐달라고 부탁할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으로 하는 방법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축복의 말씀이 그러니까 아합에게는 어떻게 들려요? 자기 이 방법을 못하게 하고 안 될 방법을 시키는 걸로 들리는 거죠. 그럼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아합에게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라. 높은 데서든지 깊은 데서든지 구하라 라고 했더니 아합이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안 구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안 믿기지 내가 널 믿기게 해줄 테니까 믿기게 해주게 구해 라고 얘기하는데 안 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설득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징조 따위 보고 싶지 않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말을 되게 이쁘게 하죠. 뭐라고 해요?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니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합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 속으로는 뭐가 있어요? 이 사람에게 영혼으로 스며든 영적 실패가 있죠. 공식적으로 믿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안 돼가 딱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뭐 추론해보는 거지만 아합스와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상정해볼 수 있습니다. 아합스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신앙이 정말 좋은 왕이었어요. 근데 평생 잘 하다가 막판에 여호와의 제단에 스스로 번제드리려고 했다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잘 믿다가 막판에 한 번 잘못해서 인생이 확 망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아들은 어땠습니까? 자기 아버지, 아합의 아버지. 아들은요, 자기 아합의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된 걸 보고 무서워서 평생 여호와가 하지 말라고 한 건 안 했어요. 하지만 하라는 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앙의 삶에 어떤 영적 결과가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공식적으로는 어때요?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예수 잘 믿은 사람으로 보이죠. 근데 자기가 보니까 할아버지는 잘 나가다 망했고 아버지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살다 갔단 말이에요. 그게 이 아하스한테 뭐예요? 영적 실패의 경험인 거. 아, 이거 별거 없구나가 딱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있죠?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신앙이 깊으신 분이라는 평가를 받는 분인데 자기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부모님을 봤더니 그 신앙 깊다고 하는 우리 엄마, 아버지, 장로님, 어머님, 권사님이 사실은 인격적으로 하나도 안 바뀐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무슨 실패를 경험한 거예요, 이 사람한테. 아, 예수 믿어봐야 별거 없구나. 내가 장로되고 권사되고 저렇게 신앙 좋다고 인정받으려면 새벽기도 저렇게 열심히 다니고 주일 봉사 열심히 하고 저걸 다 했는데도 저 모양이면 저 할 필요 없겠네라고 어떻게 돼요? 영적 실패가 그만큼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스가 어떤 사람인 거예요? 부모를 통한 영적, 아버지를 통한 영적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이걸 해줄게 라고 얘기해도 아 그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요 세속적인 방법으로밖에 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영적 실패가 영혼까지 스며드는 사람이죠.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해봅시다. 아스 같은 경우들이 있죠. 영적 실패를 경험한 기독교인들.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당신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관계가 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세상이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정말 좋은 말이죠. 근데 그거 안 돼요 라고 속으로 생각하죠. 공식적으로는 부인하지 않아요. 근데 그 말이 되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이 두 부직갱이처럼 만들어주면 참 내가 제일 좋지. 그게 되면 정말 좋죠. 진리를 취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건강한 세상을 만들고 정말 좋죠. 근데 그게 안 돼요. 내가 해봤는데 안 돼 그거. 나도 다 해봤어. 근데 안 돼. 그래서 저의 길을 찾고 하는 건 오히려 나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세속적인 방법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저의 길을 하는 건 오히려 나를 억압하는 거야. 나를 방해하는 거야. 나를 평가하는 거야. 나를 불편하게 하는 거야. 아 저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신앙적으로 하는 이상적인 이야기들이 불편하게만 들리네요. 아하스의 삶입니다. 우리 안에 아하스가 있습니다. 이제 돌아보세요. 정말 그래요? 정말 그렇게 해봤어요? 뭘 얼마나 해봤길래 그렇게 얘기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분들 중에도 있잖아요. 솔직히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 해봤는데 안 돼 이런 거. 아, 뭘 해봤는데? 얼마나 기도를 하셨길래? 얼마나 성경 공부를 하셨길래? 어떤 은혜를 경험하셨길래? 어떤 시도를 하셨길래? 어떤 실패를 도대체 하셨길래 그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신념이 되어서 성경에 써 있고 그렇던 사람들이 있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난 이유를 모르겠네. 여러분 한번 다른 측면으로 접근해 봅시다. 신앙이 뭐예요? 신앙의 순서가 있죠. 재밌어요? 신앙의 순서가 있죠. 맨 처음에 율법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몽학선생의 단계가 있어요. 몽학선생의 단계는 무엇입니까? 아, 이 율법을 이해하는 거죠. 아, 내가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되고 진리를 추구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 종교적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되겠죠? 아, 내가 이기적으로 살면 안 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이기적인 게 죄였고 내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는 지점이죠. 아, 내가 나만 성공하고 편안하게 사는 게 왜 목적인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주신 소명, 나만의 색깔과 개성을 발견해서 나의 나됨으로 살아가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내가 세상을 더 나아지게 하고 세상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진리, 사랑, 자유라고 하는 창조의 세 가지 정신,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정신이 맞고 그 맞음에 비춰서 이 완고하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욕망을 추구했던 삶이 잘못됐다는 걸 아는 게 첫 번째예요. 그렇죠? 그게 신앙의 첫 출발이에요. 그걸 알았어요. 그럼 신앙의 두 번째 단계 뭡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약간 시니컬하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신앙의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안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장면은 뭐예요? 그렇게 아는데 내가 아는 대로 안 되는 좌절이 두 번째 단계예요. 원래 진리를 추구하고 싶은데 진리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는 내 생각이 계속 맞는 것 같단 말이야. 내가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데 힘들어. 사랑하는 마음도 안 생기고 그냥 나는 단 사람이 그냥 나한테 좋아해 줬으면 좋겠어, 잘해 줬으면 좋겠어. 그게 내 본심인 것 같아. 아니 나의 나됨을 찾고 자유롭게 살고 내 사명을 발견하고 다 됐고 난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어. 난 그냥 재밌게 살고 싶어. 난 내 욕망대로 살고 싶어. 이런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뭘 경험한다는 거예요? 저게 맞는지는 알았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는 좌절감을 경험하는 게 뭐예요? 신앙의 두 번째 단계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가 신앙의 두 번째 단계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신앙의 두 번째 단계에 서서 이거 안 돼? 라고 얘기하면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아니죠. 신앙의 두 번째 단계는 당연히 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세 번째 단계로 가죠. 세 번째 단계는 뭐예요? 나는 그게 안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바꿔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내 생각을 바꿔서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밝히 드러나게 하고 그래서 그러한 삶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또한 만들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신앙의 세 번째 단계 뭐예요? 은혜의 단계죠. 사실 여기서부터 기독교라고 하는 거잖아요. 1번은 타종교랑도 비슷한 부분이 많고 2번의 좌절감은 실존적으로도 누구나 느끼는 거고 근데 3번부터 기독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가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이 나를 바꾸어낸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걸 믿을 때 그런 일들이 나에게 벌어져 가는 것, 그것이 뭐예요? 신앙의 세 번째 단계죠. 그렇죠? 그럼 네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그럼 변화된 내가 그 변화된 모습으로 헌신했더니 실천했더니 나뿐만 아니라 내 삶과 내 세상이 변화되는 열매를 맛보는 것이 네 번째 단계죠. 이게 신앙의 네 단계 아닙니까? 첫 번째 이해하고 두 번째 이해가 적용되지 않아서 좌절하고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으로다. 그런데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나를 바꾸는 것을 체험하고 그 바뀐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했더니 삶의 결과들을 만나게 되는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구원이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이고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신앙의 실패는 우리가 그것을 영혼으로 끌고 들어와 새로운 깨달음의 계기, 이건 안 되는 거다라는 새로운 각성의 계기가 돼야 됩니까? 아니면은 은혜를 향한 부르심이 돼야 됩니까? 여러분 좌절은요 은혜를 향한 부르심이에요. 내가 안 된다라는 그 좌절을 갖고 뭐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안 되는 거구나. 주여 어찌합니까? 여러분 좌절에서 도망가는 사람은요 세속적인 방법으로 사는 게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은혜로 살면 플랜 A였지만 그게 그 되면 더 좋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플랜 B로 가는 거야. 여러분 그건 좌절이 아니죠. 더 좋은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면은 덜 좋은 기회로 가겠다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진짜 좌절은 뭐예요? 저렇게 될 수도 없는데 이렇게 살 수도 없어. 사람이 그 좌절 속에 뭐 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 서서로 가는 거예요. 그 좌절에 서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 서서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걸 좌절은 은혜를 향한 부르심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사의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이사는 먼저 이 아하스에게 뭘 요구합니까? 네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그 경험으로 신앙과 하나님을 재단하지 말고 지금 맨 먼저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정을 하라는 거죠. 믿음의 결정을 먼저 하셔야 돼요. 믿음의 결정이라고는요 알고 느끼고 체험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결정이라는 건 그것보다 선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수도 있다는 것을 내가 믿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 출발이에요. 그렇죠? 믿음의 결정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뭐 합니까? 표적을 구하죠.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굳게 서길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짜 그러실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날 가르치소서. 그렇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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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자 합니다. 그러니 나를 가르쳐 달라라고 간구하는 거죠. 은혜를 향한 추구죠. 표적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맞는 표적을 주신다. 그럼 그 표적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그 표적을 통해서 자기 변화를 경험해 가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아하스가 뭐 했어야 됐어요? 아시리아한테 붙어먹으려는 생각을 하지 말고 당당히 가서 싸우기로 결정했어야죠. 그래야 두 부지깨인 걸 깨달을 거 아니에요. 경험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와 이게 정말 되는구나 아까 얘기했던 열매를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믿고 그 다음에 은혜를 구하고 표적을 구하고 세 번째 자기가 주신 은혜만큼 결정하여 두렵더라도 행동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승리를 향해 내한테 신앙적 실패가 우리 아버지를 바라고 우리 할아버지를 바랄 때 내한테 신앙적 실패 경험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신앙의 승리의 경험을 향해서 나를 움직이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여러분들 가운데 스스로도 자각하지 못한 채 어떤 실패가 여러분들의 영혼에 스며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연애이건 그 연애의 실패 때문에 자꾸 이상한 연애들을 하고 있고 그것이 일이건 사회적 실패 때문에 타협적인 삶을 살고 있고 그것이 신앙이건 신앙적 실패 때문에 껍데기 자체를 포기하지 못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사실 교회에서 얘기하는 건 다 안 돼 나도 안 변하고 세상도 안 바뀌어 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 제일 초라한 어른이 어떤 어른인 줄 알아요? 젊은 사람들 데리고 세상은 왜 이 모양밖에 안 되는지 얘기하는 사람들 세상은 그렇게 해서 안 돼 라는 얘기만 장황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제일 초라한 어른입니다. 여러분들 하셔서 안 됐잖아요? 그럼 최소한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나는 이렇게 해서 안 됐으니까 너도 참조해봐. 아, 네가 새로운 시도를 한다면 네가 또 그걸 도전한다면 오케이. 근데 나는 내 경우엔 이렇게 해서 안 됐더라. 그러니까 너도 같은 실수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게 좋은 어른 아니에요? 더 좋은 어른은? 제일 좋은 건 나는 이 경우에 이렇게 했더니 되더라 라고 얘기하면 더 좋지 않겠어요? 난 이런 실패와 이런 실패와 이런 실패를 경험했지만 이렇게 했더니 나는 되더라고 얘기하면 더 좋은 어른 아니겠어요? 아, 더 안 좋은 어른도 있어요. 어떤 어른이요?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얘기하는 어른이 제일 안 좋은 어른이요. 차라리 이렋게 하니까 안, 이렇게 안 돼 라고 얘기한 어른보다 더 안 좋은 어른이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얘기한 어른이. 우리가 실패를 가지고 가능성을 다 없는 것처럼 얘기하며 원래 그건 안 되는 것이라고 시니컬하게 얘기하다가 내 인생의 후배들이 계속 도전하는 가운데 삶의 어느 지점에서 그 성공을 만들어가는 걸 본다면 되게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어떤 실패가 나에게 스며들지 않도록. 그것이 단지 한 번의 실패였을 뿐 깨달음의 순간이 아니었다는 걸 내 자신에게 증명해야 됩니다. 증언해야 돼요. 내 감정은 그게 깨달음의 순간인 것처럼 올라오겠지만 그것은 깨달음의 순간이 아니라 하나의 경험에 지나지 않다는 걸 나에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시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물론 다른 방법으로 해야겠죠. 아, 내가 이렇게 하니까 실패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아, 방법이 틀렸던 거냐? 기간이 짧았던 거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연애에서,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 개인의 어떤 생활에서 그렇게 하십시오. 다이어트도 한두 번 해보고 난 다이어트는 안 맞아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찾아보세요. 새롭게 시도해보세요. 근성이 부족한 건지 방법이 안 맞는 건지 내가 해야 바꿀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거칠게 얘기했다. 말씀하십시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영혼의 실패, 특별히 신앙적인 실패가 있었다면 그것이 깨달음의 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은혜를 향한 부르심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제대로 해보고 싶었는데 실패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해보고 싶었는데 잘 안됩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 나를 가르치소. 주 나를 감화하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저렇게 될 수도 없는 그 어찌할 바 없는 좌절 가운데 주여 나를 불쌍히 여사사로 기도할 때 함께 여러분들에게 성공의 경험들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그랬어요. 아, 이게 이렇구나, 이게 저렇구나. 살아보니까 다른 경험들이 찾아오더라고요. 난 다 안다고 생각했었는데 또 다른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말을 잘 못하겠어요. 내가 그렇게 경험했으나 또 무엇이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그렇게 겸손이 있다면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무엇이 아닌지 또 배워가고 성공을 통해서 또 다른 삶의 영역들을 만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